지난주에는 제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BC 606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배척하며 이방인들이 세력을 발휘하는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다시 부활되는 적그리스도의 로마 왕국,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해서 여섯 개의 그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로마 제국이 부활하면서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그 유럽 땅,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연합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7년 동안 온 세상을 철장권세로 통치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9장에는 70일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70일에 490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90년에 70일에 설명을 하면서 483년, 그 이후에 7년이 이제 남는데 그 483년과 그 7년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의 계곡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다니엘에게 계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을 끝내시면서 부활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 그래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가서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고 하는 부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허락을 하시더니, 13절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빌론에서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 너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13절.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죽어서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내가 설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다니엘에게 지정된 그 몫에 가서 다니엘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서 다니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구원 설교도 아니고 성화 설교도 아니고 교육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돌아가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 같이 흘러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간 세상 경영 역사가 어느 때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것과 같은 일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구분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육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계획과 이스라엘 향한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30장에 31장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대언자들이 있는데 그 대언자들 가운데 눈물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훌륭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 대언자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을 대언하면 그 사람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자기 나라 어린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노인들이 경멸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 대언자가 직접 체험했는가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실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삶을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가기 원치 않았던 그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서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많이 읽습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위로의 말씀을 받지만 이 예레미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이미 세워놓은 하나님의 인류 경영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 땅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회복이고 하나님 그 1차적 회복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2600년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 고난받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0장에서 33장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몇 구절을 또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대언서를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아모스, 호세야, 여러분 다니엘 등등 이 대언자들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꼭 그 회복의 말씀이 한 번 성취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성취는 바빌론 땅에서 회복이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2차적이며 궁극적인 성취는 바빌론 회복이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흩어져 나가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창조하시기 위해 그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성취 이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성취,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원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신학 속에는 절대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확고한 것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와 같은 육체적인 자손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돼서 교회를 만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이루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2차적인 은혜고, 1차적인 은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셔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참된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30장 3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이것은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그때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 편견 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날들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총 22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만 날들이 이른다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15번이 나와요. 그래서 날들이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뭘 가셔서 날들이 이르리니 하고 쳐보시면 그러면 20몇 번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날들이 이르리니라 가서 보시면 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의 상황인 것을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들 가서 문맥을 살펴보시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오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날짜를 정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독립침례교회 한 목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냐 그 얘기를 했더니, 지난해 가을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재림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여전히 목사를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공중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지 날짜 정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과 같은 역사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는 그 땅에 돌아온 그 이후부터 말 그대로 말세 중에 말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며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날짜를 세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금을 사고 어디를 도망을 가고 산으로 도망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크리스천이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가서 보니까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지금 1차적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텐데, 그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목이 꼿꼿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와 같은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되고,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정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목숨을 내걸고라도 우리 조상들이 핍박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다니엘서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맨 마지막 한 일에, 이 7년 동안에, 이 맨 마지막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맨 마지막 땅에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인데 얼마나 고난이 크냐. 6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저는 이런 산고를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들은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여인이 산고의 그 고통을 겪는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우리 모두가,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질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남자마저도 허리를 감싸고는 너무너무 아프고 얼굴이 이 검게 창백하게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3년 반 동안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고난,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유다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해서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형성한 그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유다 백성이 구출을 받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이 부활을 돼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몫에 이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크냐. 저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용광로에서 금속을 제련하듯이 그 뜨거운 불같은 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만이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며 이들을 위해서 변론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만드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친히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하나님이 내 친백성,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부르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를 정하는 거하고 한 인간이 구원받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구원받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전달할 그런 민족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1장 10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돌아가고 저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서 모든 민족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 가게 하였거니와 BC 606년 느부갓네살의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주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600년 동안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라 하시고 1948년 5월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이 들여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러,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600년 동안 왜 떠돌아 다녔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처단하고 처형하고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을 부리고 한 그런 일들,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만 너를 적절히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 적절히 바로 잡는 일이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에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그런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절히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너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삼켜지며 내 모든 대적들 즉 그들 각 사람은 포로가 되고 너를 노략하는 자들은 노략물이 되며 너를 먹이로 취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탈취물로 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은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지난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특징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 때의 표징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CNN 방송을 켜면 CNN 방송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핵심 토픽이 뭐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이, 그것이 가장 커다란 핵심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마지막 때 모든 일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 내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은 항상 이스라엘 뉴스가 가장 탑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냐? 30절 한번, 30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0장 9절 가서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이 부활해, 아까 다니엘이 부활한 거 보여드렸죠? 다윗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다시 세워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깎아낸 돌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수고 온 세상을 채우면서 하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국을 이루시는 내용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천년 동안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절에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큰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심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셨던 적이 그 40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셨잖아요.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그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도 내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결국 맨 끝에 가서 27절, 28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변하지 않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날들이 이르니, 언제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아시겠죠?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지금까지 쫓겨다니며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늘리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런 짐승들의 수를 늘려서 말 그대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 가장 부유한 민족, 가장 번성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32장에 이제 시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변합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때, 다시 말씀드려 다니엘서 2장의 맨 끝에 나오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경륜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여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또 나오죠.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가 말하노라 이야기하면 변치 않는 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1초 전 저하고 1초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보기엔 똑같아도 이미 세포가 많이 변해 있어요. 이미 머리카락이 1초 사이에 이미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 있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 티끌까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변치 않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야기하면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과거의 그 구약시대, 구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때와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그 전에 있던 건 뭐예요? 옛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짧게 이야기하면 그게 신약이고 옛 언약을 짧게 이야기하면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약, 옛 언약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완전히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다스린 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해서 다스린 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는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으니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드디어 어디에 다다르게 됐냐? 모세의 인도를 통해 어디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옛 언약에 그게 구약이에요. 십계명 아시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그와 같은 그 언약, 너희는 나의 친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구약,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 구약은 가면서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기 맨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사무엘기상 12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해요.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가서 보시면 역대기하 29장에 31장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또 듣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요시아 때 역대기하 34장 3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은 갱신해도 여전히 옛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될 때 이때 이루어지는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갖다 버리고 뭐예요?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옛 것을 다시 바꾸고 옛 것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치워버리고 아시겠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 그 이름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대환란을 통과하며 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언약이다. 자, 그러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역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번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둘째를 좋아하세요.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 둘째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사울과 다윗,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렇죠?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항상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는데 그 옛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둘째 언약을 주세요. 그 둘째 언약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듣질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셨다가, 그렇죠? 예, 두 번째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옛 언약을 허락하셨다가 그 백성이 그걸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새로운 언약으로 이들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32절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어디서 맺은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런 거 아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내 아내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더 이상 존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간음을 하는 거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따라가는 거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옛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속죄하는 일이, 그 일이 한번 속죄를 하면 영원 무궁토록 속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동안 죄를 덮는 거예요? 예.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시 잠깐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갖고는 완벽한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황소와 수소와 염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It is impossible 그렇게 돼 있어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 말씀 가서 보니까 옛 언약을 받을 때에도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언제 정확하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거절해요. 그렇죠? 거절합니다. 거절한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 시간을 뿡 뛰어넘으시더니 맨 마지막 때에 너희가 결국은 나를 받아들인 그때가 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들로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 밖에 있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로 전날 2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대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줬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그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계시가 점점 진보가 되는 가운데, 그럼 새 언약은 뭐에 근거한 거냐? 뭐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며 피를 흘리셔서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새 상속 언약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적용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새 언약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편견 없이 보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너희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3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믿는 그날까지는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그 새 언약은 언제 적용이 되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냐,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이후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냔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인데 결코 그럴 수 없다. 11절에 무엇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져나갔냔 말이에요. 뭐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언약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그 구원이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 하나님의 계획 속엔 들어있지만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렇죠? 이래서 새 상속 언약의 그 효력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의 효력이 이르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새 상속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맨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의 대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그때 우리가 처형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예,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가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론의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하시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러주신 그 일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효과는 뭐냐? 새 언약의 효과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이 새 상속 언약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환란기를 통과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될 때 이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로 완전한 그런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제단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새 언약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거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근데 거기가 말씀 가서 보니까 33절 가서 보니까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구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 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새 언약,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새 언약,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누리게 될 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하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인들과 맺을 언약,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두시고 한번 히브리서 8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게요. 그냥 비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 옛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자 그대로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래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은 원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걸 주기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 생상속 언약의 복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구원 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새 상속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새 상속 언약을 받으면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지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기억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상속 언약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보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35절,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질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 만군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군대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낮에는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주고 밤만 되면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6절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고 저 천년왕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예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계신 저 셋째 천국 있는 그 셋째 하늘에까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해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슬람 백성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이슬람 저 유대인들이에요. 온 유럽이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또 오늘 낮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낮에 해를 보시면 아 유대인들이 있구나. 그렇죠? 밤에 가서 달과 별들을 보면 저것들이 있는 한 유대인이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새 상속 언약, 메시아를 통해 새 상속 언약을 주셨구나. 동시에 또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새 상속 언약, 해를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며 그 새 상속 언약이 내 것이 되었구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들이 다 말소가 됐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내 죄들이 완전히 다 말소가 되었구나. 저것들이 존재하는 한은, 그렇죠? 이것들이 다 말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느냐.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 26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지금 돌아와 있어요. 저 사람들의 9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새 상속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의 시기를 이들에게 허락하게 될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죠? 손을 들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마태복음 23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와 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이 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상속 언약은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이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죄인 된 그런 모습을 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굴 쳐다봤어요? 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오직 그것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새 언약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말소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래요.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600년경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메시아 왕국,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속 언약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 십자가 이후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피를 통해 새 상속 언약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내가 택한 저 유대인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온 세상의 역사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미국과 왜 이런 모든 일이 지금 온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가 기대도 하고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시는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맞아들이기 적어도 7년 전쯤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새 언약에 우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올라오라고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